오늘 우리 9월의 서울 가족 새벽 기도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께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또 형통함과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9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학업에 도전하는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는 이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세기가 거의 지나갈 무렵이 되면 처음 생겼던 당시의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도전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교회가 출발했을 초기 시절부터 어려움은 항상 있었던 것이고 또 오늘도 어려움이 없는 세상 삶은 없는 것이지만 1세기 말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교회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 그것이 곧 그 당시까지 교회를 잘 지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배웠고 또 주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었는데 그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다 순교하시거나 세상을 떠나시거나 해서 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분들이 거의 없게 됐습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무슨 성경이 다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던 시기도 아니고 또 교리적으로 이것이 맞다고 확정된 그런 체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했지만 이 사도신경도 4세기, 5세기에 가서야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런 정리된 신앙의 체계도 부족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행정적으로 체계를 잘 만들어 조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던 시기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맹활약에 의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배우고 익혔는데 그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지도력의 공백이 생기게 되고 성도들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배워야 될지를 모르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려움은 외부에서부터 왔는데 점점 더 로마의 박해가 조직화되고 전국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초기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작은 모임에 불과했고 또 유대교의 한 파벌 정도로 보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았는데 1세기 말이 되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경계하기 시작해서 박해가 점점 정부 차원에서의 조직화되었고 로마 제국 전체 안으로 확산되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 큰 그런 반응이 없는 큰 움직임이 아닌 그런 단체로 보았다가 1세기 말이 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 교회의 규모가 로마 제국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그 조직력이나 일사불란한 이런 움직임들이 로마의 정부 조직 다음으로는 이렇게 강한 조직이 없다라고 판단될 만큼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는 유일하게 로마 정부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지방에서의 식민지에서는 로마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던 이 황제 숭배라고 하는 신흥 종교들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경쟁적으로 황제 숭배를 잘해서 로마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내려 애를 썼던 반면에 교회는 목숨을 걸고 이 황제 숭배에 반대하면서 이것은 우상 숭배니까 용납될 수 없다 하고 로마 정부에 맞서게 되어서 로마 정부와 교회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게 되는 이런 양상으로 번져갔습니다. 때마침 로마 정부가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로 시절의 압제와 또 밀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부가 점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반란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아,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를 용인했기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를 벌주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전국화되고 조직화되는 그런 양상을 맞이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 안과 밖에서 그릇된 가르침,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세상 학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종교와 철학의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교회 안팎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스며들면서 이단들의 이 발응에 대해서 교회가 대처하느라고 골몰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전개되었고 그런 것들을 대응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서로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분위기로 일이 진행되기보다는 분리해내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벌을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들마다 생겨나게 되면서 냉정해지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일들 지도자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교회는 사도들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되었는데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는 점점 더 강력하게 교회를 조여오는 상황이었고 또 다양한 종교나 철학과 이방의 여러 종교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도전하고 공격해오는 이런 어려운 양상들이 전개되면서 당시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풀어나가고 그런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힘차게 활발하게 다음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때 등장했던 몇 사람이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지도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세상에 계실 때부터 굉장히 이 디모데를 신뢰하고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막 혼란스러워지거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 꼭 디모데를 그런 교회에 파견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파견을 하고 고린도 교회도 파견을 하고 에베소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디모데를 그런 교회에 보내서 그 어려움 당했던 교회들을 잘 다스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서 교회를 정상화시키고 또 용기를 얻게 만들고 신앙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디모데는 매우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굉장히 당신은 핍박이 많았을 때이니까 지도자들의 활동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디모데는 앞장서서 위험한 일들을 자청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이 임박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이 확정되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언제쯤 이제 곧 그날이 다가오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멀리 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 후서입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기록한 글이죠. 이 글을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빨리 내게로 좀 오면 좋겠다. 이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면 지중해는 파도가 많이 생겨서 배가 운행하기 힘드니까 이 겨울에 여행이 금지되는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빨리 좀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내서 죽기 전에 꼭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고 디모데에게 부탁할 말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 이 디모데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워했고 그를 신뢰했고 그에게 다음 시대를, 다음 시대의 교회를 꼭 맡겨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만큼 이 디모데에게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후에 전개된 교회 역사를 참고해 보더라도 디모데는 바울의 이 부탁을 받은 이후에 다음 세대 지도자들 가운데 사도들의 바로 뒤를 이었던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서 당시에 굉장한 위험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켜내고 복음을 더 널리 확장시키고 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던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 어려웠던 시기에 디모데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훈련받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인정받고 또 귀하게 쓰여지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역량껏 잘 해결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해 갈 수 있었던가 하는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 또는 바울의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크게 한 서너 가지의 이 디모데의 좋은 신앙적 장점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째 발견되는 것이 매우 기초가 튼튼한 기초가 견고한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배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어머니 이야기도 나오고 할머니 이야기도 나오고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는 말씀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매우 튼튼한 기초를 가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일이죠. 집을 지을 때에도 높이 집을 지으려고 할수록 땅속 깊이의 기초를 잘 만들어야 높이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태풍이 지금 올라온다고 하는 태풍이 불면 많은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넘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나무들이 있는데 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는 나무들, 뿌리 깊은 나무들입니다. 이 뿌리 깊은 나무들이 이 태풍이 불어오고 다른 나무들이 넘어질 때에도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물이 없어서 그런 걸 잘 모릅니다만 어려서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가뭄이 오면 다른 우물들은 다 말라버려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 마을에 한두 우물들이 꼭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샘물이 있는 그런 우물들이 가뭄이 와도 잘 마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중요하고 나무도 뿌리가 깊어야 하고 샘도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샘물이어야 맑고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법인데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30분, 40분, 90분을 끝까지 잘 뛸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기능이,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기초 체력이 부족하면 경기의 전 과정을 소화해내기가 어렵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기초학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발전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를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모든 면에서 기초가 필요하고 기반이 중요한 것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초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 기초가 든든하고 기반이 튼튼해야 그 신앙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의 영웅 그러면 이제 모세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신앙을 배웠을까라는 점이에요. 어려서 모세가 도저히 이 애굽 왕의 명령 때문에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석 달을 키우다가 나중에는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흘러보내죠. 근데 그것을 애굽 왕의 그 공주가 발견해서 건져서 자기 양자로 키웁니다. 40년간 그렇게 공중에서 성장하고 40년 지난 다음에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40년간 망명 생활을 하고 80세가 되었어야 역사 무대에 전면에 등장하는데 굉장한 신앙인이 되어 있어요. 그럼 모세는 도대체 그 굉장한 신앙을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배웠을까? 그래서 모세 신앙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결론적인 이야기가 뭔가 아무 데서도 배운 데가 없다. 당시 어느 문화권도 어느 종교도 유일하신 천지를 만드신 참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친아들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신앙을 가르쳤고 민족 정신을 가르쳤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신앙인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 먹으면서 자라면서 배웠던 그 신앙이 모세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의 여러 가지 면에서 기초가 중요한 것을 인정하는데 신앙의 기초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로버트 폴검이라는 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을 받으면서 인간으로 세상에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납득했고 이해했고 배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인지, 세상 사는 지혜가 원칙이 무엇인지 그때 다 배웠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서부터의 기초교육이 모든 면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 시기부터 가슴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을, 기초들을 튼튼히 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봉사해야 된다, 이런 헌신이,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고 그것들을 가슴에 품은 것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가장 빛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역사의 주역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회를 따라서 기회 있을 때마다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이런 축복이 꼭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청결하다, 정직하다, 순수하다 그런 표현들이에요. 3절 말씀에 청결한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4절에는 너의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5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게 있다. 이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배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여러 가지 악한 생각과 교훈들로 물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경우를 보면 성장해 가면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기까지 청결한 양심, 눈물 흘려 기도할 줄 아는 신앙, 거짓이 없는 믿음, 안과 밖에 다르지 않는 표리가 부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 이런 삶을 잘 유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을 때 저 사람 참 순수하다, 순전하다 그렇게 느끼는 그 인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총명한 건 굉장히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인격적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함을 끝까지 잘 유지해 나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참된 경건을 말하면서 참된 경건이란 과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배우고 익힌 말씀처럼 연약한 이웃들을 볼 때마다 도울 줄 알고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세속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기주의라는 거죠. 자기중심주의라는 거죠. 개인주의를 우리가 많이 비판합니다만 사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느 가정에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어느 민족에게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어느 문화권 속에 산다는 것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내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에서 개인주의가 출발합니다. 당시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이란 큰 교회만 속해 있으면 다 저절로 구원받고 그 나라의 삶은 다 구원받고 집안의 전통적으로 기독교 가정이 저절로 구원받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쓴 유명한 세 가지 논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초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데 우리말로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 보시면 그리스도인 자유를 말할 때 A Christian's Freedom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주님 만나고 개별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개신교 사상의 핵심 뿌리를 출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이기심이라는 것과 만나게 되면서 부패해버리고 맙니다. 개인주의는 절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책임 다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고 자기 몫의 분량의 헌신을 넉넉히 감당해 나간다는 것에서부터 책임 있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 이기심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서 세속주의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이기적 개인주의라는 것. 이것이 세속에 물들게 되는 마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이기심에 물든 세속화된 마음을 가진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나 사람들이 볼 때나 참 순진하다, 깨끗하다, 사적인 욕심이 좀 없어 보인다. 이해관계를 초월해 선신하는 사람이다.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는 순전함이 드러나 보이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역사도 그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가 디모데를 존경했고 그 어려운 시기에 사도들이 다 세상 떠난 다음에 이분이 우리의 새 지도자다 하고 그분을 따라서 함께 신앙으로 살아갔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 이분 참 순진하다, 욕심 없다, 사적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청결하다 이런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순진한 믿음으로 청결하게 살아가려 하는 이 노력이 날마다 드러나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디모데의 세 번째 장점은 성경 만회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대요. 성경 요절을 많이 암송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암송하면 암송해지는데 시간 지나면 다 자꾸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지금 저도 쉽게 암송되는 구절들은 어린 시절에 암송했던 구절이지 나중에 암송했던 건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급할 때 그런 성경 구절을 연상해서 찾으려면 잘 찾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려서 암송했던 건 저절로 장절까지 저절로 다 잘 찾아지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인데 어려서 디모데의 특징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링컨 대통령 어머니가 링컨에게 물려준 게 뭐였을까요? 그렇게 세계 역사를 뒤바꿀 만큼의 영웅으로 산 사람인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하고 성경책 한 권이었어요.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무자비하게 파괴하죠. 그런데 라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로마의 장군을 찾아가서 협상을 벌입니다. 다 파괴해도 좋은데 한 건물만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학교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율법 말씀 같은 학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로마군이 지킵니다. 이 랍비의 생각 속에는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일만 할 수 있으면 역사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이 믿음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가르치는 일만 계속하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면 우리 언제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역사가 아무리 아무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출산하고 이런 것이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 문화가 범람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일이 성공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던 것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에 역사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는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가 되었던 디모데였지만 잘 감당했습니다.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튼튼한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청결함을 잘 유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능력이었고 그의 힘이었고 그의 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녀들을 양육해내고 이런 지도자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 함께 노력해가는 축복이 이 9월 한 달도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